제3장 대화 기록 첫 번째 일반적인 영에 속한 문제에 대하여 주 다음 4장은 1934년 7월과 8월 니 형제님과 위광희 형제님의 사적 대화 기록입니다. 이 모두가 단편들로서 주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분류해서 대화 기록 첫 번째 일반적인 영에 속한 문제 대화 기록 두 번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대화 기록 세 번째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대화 기록 네 번째 복주 집회 및 분열에 대해서 모두 네 단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 7월 25일 대자연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체험과 토론 7월 25일 나는 전에 어느 대학생과 하나님이 계심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없음을 안다는 것은 틀림없이 당신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경에는 계실 거야. 그래서 당신은 상해에 갔을 뿐 아니라 남경에도 갔을 것입니다. 남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진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래서 남경뿐 아니라 천진에도 틀림없이 갔을 것입니다. 중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은 외국에 계실 거야. 그래서 외국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시니 아마 그곳에 계실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두루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극이나 남극에 숨으셨는지 혹은 숲이나 광야에 숨으셨는지 남극과 북극, 숲과 광야에 갔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 갔었고 모든 곳을 보았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지구에 계시지 않으므로 달에 계시겠지. 당신은 분명 달에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다른 행성이나 우주에 숨으셨을 거야. 그래서 행성에도 우주에도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온 우주를 다 가봤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상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어제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오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해에 하나님이 없다 합시다. 당신은 작년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과 내년에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올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천년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불로장생할 수 있기에 미래의 일도 알 수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오늘 천진에 있으면서 동시에 외국에 있으며 동에서 서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무소부재로 항시 존재하는 자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고 물색해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까지 찾아볼 필요 없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신신학파의 오류. 7월 25일 강 형제님의 장인께서 병을 알았는데 치료를 하였으나 의사의 오진으로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신신학파처럼 사람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진상을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이며 사람의 본성은 죄이며 범죄 또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유발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정의. 7월 28일 교회의 정의. 모든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 하나님을 미워한 자가 구원받음. 8월 2일 영국의 유명한 여배우 크리스티나 프리아는 부잣집 딸이었으며 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무대 옷을 입은 채 집으로 가던 중 전도인을 만났습니다. 전도인이 그녀에게 당신은 응당 주님을 믿어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어합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지만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고 내게 없는 것을 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죄를 시인함. 8월 2일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보혈보다 죄를 시인하는 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마치 죄를 시인함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절 박사의 사역은 바로 사람에게 이러한 사상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이 주님의 보혈에 의한 것이고 설사 죄를 시인하지 않을지라도 다만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를 사할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로 죄를 씻는가? 7월 25일 어떻게 피로 죄를 씻습니까? 죄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안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한 면으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른 면으로는 지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말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후 그의 죄는 이미 주님의 피로써 하나님에 의해 도말됩니다. 비록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도말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도말은 침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죄를 범할 때 이름에 기호를 적을 따름입니다. 예표에서 제사장이 소와 양을 제단에서 죽여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함을 나타내고 또한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씻은 좌 위에 뿌릴 필요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은 이미 피로써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요구가 피로 인해 응답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죄와 대표로서의 죄. 7월 25일 대표로서의 죄와 개인으로서의 죄는 다릅니다. 개인으로서의 죄는 사람이 개별적인 위치에서 지은 죄이며 대표로서의 죄는 사람이 대표 신분에서 범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과 종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는 개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와 왼뺨을 때릴 때, 속옷을 가져갈 때, 개인의 행위에 비추어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상당한 것이지만 대표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대표로 말하자면 우리의 대표로서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리를 가야 하며 오른쪽 얼굴도 돌려대야 하며 겉옷도 벗어주어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햇빛과 비를 사람에게 비추고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분을 욕한다고 해서 햇빛과 비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럴진대 그분의 대표인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한 자는 비록 개인으로서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대표로서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간증. 8월 2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나라를 단위로 삼으며 교회는 성을 단위로 삼고 사람은 가정을 단위로 삼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아합, 고라, 루디아는 모두가 가정을 단위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심판 때에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그 가정의 어떠함을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해서는 그녀 자신의 어떠함만을 물을 것입니다. 남자의 신분은 이중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에베소서 6장 4절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모두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료가 그에게 아들들이 주님을 믿도록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 아이들은 졸업한 뒤에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교수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이전에 아버지의 교훈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수십 번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위치. 7월 28일 성경 안에서 남자는 진리를 대표하고 객관적인 면을 말하며 여자는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면을 대표합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권위가 있고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 커팅 씨와의 대화. 7월 28일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조지 커팅 씨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와 나의 30분간의 대화 가운데 가장 분명해진 말은 Our Lord needs us and we need him 입니다. 이 뜻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그분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커팅 씨가 쓴 책 중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이미 천만 권이 넘게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 7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서 일이 닥칠 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스팍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평소에 많이 배운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 부활할 때 회개함. 7월 25일 한 번은 나는 어느 나이 든 형제와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그는 먼저 값을 치른 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값을 치르는 것이 의인이 부활할 때 회개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질문에 그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그날에 갚아야 할 빚은 이 정도가 아니다. 오늘날에는 1원으로 1원을 갚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이자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의 응답. 7월 28일. 하나. 한 번은 윌러 씨가 퀘벡에 가려고 한 사람과 토요일 오후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끼어서 24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윌러 씨는 배에서 선주에게, 비록 안개가 끼었지만 배가 떠나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주는 처음에는 수긍하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윌러 씨가 그에게, 아니요, 저의 눈은 안개의 짙고 얕음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주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윌러 씨는 선창에 내려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설교를 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시간에 가지 못한다면 실언하게 됩니다. 지금 선주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안개를 물러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한 후 갑판 위에 올라가 선주에게, 배를 출발시키십시오. 안개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개는 과연 즉시로 물러갔습니다. 후에 선주가 간증하기를, 자신은 윌러 씨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믿는 주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2. 협서 지방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믿는 이가 기도를 했더니 큰 바람에 밤알이 날아와서 3-4미터나 되게 땅에 쌓였습니다. 얼마 후에 집회에서 수원 위에 거하는 수백의 믿는 이가 간증하기를, 큰 바람이 불어와 밤을 날려보냈는데 곳간이 텅 빌 때까지 불었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검은 바람이 나타나 밤들을 휘말아 협서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는 감사, 찬미, 간구, 중보 기도함, 죄를 시인함의 다섯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반 로버츠 씨에 관하여. 7월 28일. 이반 로버츠는 기도 중에 자주 주여 저를 굴복시키소서, 또 교회를 굴복시키시어 세상을 구원케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1913년부터 1914년까지의 이기는 자란 잡지에 기재된 것입니다. 로버츠는 배움이 없는 광부였는데 초기에 그는 홀로 텅 빈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뒤에 인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10여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고, 비록 집회 중에 아이들이 떠들고 우는 일이 있었지만 집회의 질서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문사 취재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버츠를 찾으러 갔는데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를 만난 곳은 학교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윌리엄을 보자 메시지를 한 편 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윌리엄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가 비록 각 처에서 설교를 했었지만 무엇을 메시지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기도 안으로 그를 에워쌌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집회에서 네 번째 줄에 앉아있는 로버츠를 보았습니다. 윌리엄은 그에게 가서 옆에 앉았지만 로버츠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교정할 따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신이 맡은 신문사의 일을 사퇴하고 로버츠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버츠는 19세 때부터 26세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병이 나서 계속 병중에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데 약 5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와 한두 시간을 얘기했는데 이 믿는 이가 나중에 말하기를 내 일생에 그와 같이 자의식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버츠는 펜 루이스 여사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관해 토론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에 의해 병이 치료된 체험. 8월 31일 나는 165일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땀을 흘렸습니다. 병 중에 많은 기도가 소용없는 것 같았고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으며 주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본 장광영 형제는 나에게 나는 당신을 대신해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이가 내게 약을 가져와 먹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당신이 나에게 약을 먹임으로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공안 당국에 속한 위생국 수간호사는 나의 친구와 친척에게 전화를 해서 차후의 일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슬퍼했습니다. 바로 그날 나는 멀리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니토생, 내가 너를 치료하마. 그런 후에 나는 사람을 시켜 옷과 신발을 가져오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차를 대절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여자도 자매의 거처로 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치료받은 후 나는 홀로 계단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난 것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에 나는 신발을 고쳐 신고 주일에는 1시간 남짓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